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이고 다이어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약을 찾을지언정 정작 자신이 즐겨 먹는 음식을 절제하기를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존재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보고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요리는 특수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보고의 독은 얼만큼 있는가? 청산가리의 10배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물고기에 그렇게 큰 심각한 치명적인 독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어항을 놔두고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크기의 보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변수가 있는 것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무독성의 고등어 같은 그런 먹이를 줬고 한쪽은 늘 이 보고가 먹고 있던 어떤 갑각류 그리고 불가사리, 납작벌레 같은 원래 조금씩 독이 있는 그러한 먹이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측정을 했더니 무독성의 먹이를 먹은 복어는 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먹던 대로 먹던 이 복어에는 동일하게 독이 생겼다라고 하죠.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생물은 그가 먹는 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먹는 것이 그 존재를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먹는 음식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고 기록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까다롭게 칼로리도 계산하고 이것은 안 되고 되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도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박해 가운데 박해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이렇게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제는 다른 새로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네, 좀 다른 세계에서 접근하는 것 같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 사모하다라는 것은 뒤에서 이렇게 흠모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간절히 바라다, 심하게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애타게 바라십시오, 애가 타도록 심하게 바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1장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아기는 이유식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신생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생아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은 이 아이에게 생명수이고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당시의 성도들을 가르켜서 갓난아기라 이렇게 비유한 것은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또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모든 그리스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갓난아기라는 그런 대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갓난아기는 엄마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른 걸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그 젖만을 사모하며 먹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은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달고 짜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악한 말, 속이는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이중적인 말, 미워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을 걸러내지 않고 마구 듣고 그리고 마구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인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건 별미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인들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으로 그것을 먹게끔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별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이 있고 생명의 영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들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버려라라는 것은 아주 점잖게 번역이 된 거고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집어치우다라는 겁니다. 집어던지다. 아주 강한 행동이 포함된 거죠. 집어치우고 집어던지라.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보여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인데 갓난아기인 성도들에게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아, 저는 충분히 그젖을 먹었어요. 더 이상은 안 먹어도 잘할 수 있어요. 전 충분히 그 젖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죠. 안 먹겠다라고 하면 영혼에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영적 근력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 영혼은 죽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 난 충분히 먹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자주 먹을 필요 없어요. 잘할 수 있어요. 굉장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도 누구든 막론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해에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나 우리가 연초에 내가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통독을 하겠습니다, 큐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가운데 혹이나 잠시 실패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큐티 학교를 가르칠 때에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읽기 전에 한 5초만 아주 짧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읽는 것과 안 하고 읽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짧은 기도. 두 번째는 그냥 그 본문을 한번 쑥 읽어가면서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 번을 읽어라. 세네 번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라. 그러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말씀에 다가온 것이 있다면 실천사항을 꼭 한번 정해봐라는 겁니다. 이때 실천사항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 사실은 사피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 그리고 점진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너무 사소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이럴 정도로 작은 것.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큰 결단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큰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읽을 때에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결단이지만 그게 말씀과 연결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성취하면서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갈 그 기쁨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성경책에 너무 많은 표시들이 되어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성경책을 한권 사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전에는 지나쳤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합니다. 새 한글 성경을 사세요라고 합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 네. 표준 새번역 개정편이 2004년쯤에 됐으니까 약 20년 후에 동안 안 나왔다가 이게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서 최대한 번역하려고 애를 썼고 현대말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새 번역도 현대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잘 읽혀지지만 그래도 표준새 번역은 과거의 번역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갖고 온 것들이 있었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원문에서 직접 갖고 오면서 현대말로 번역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에 새한글 성경으로 아이들과 함께 읽어갑니다. 이 새한글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돼야 된다. 더 가까이 하게끔 그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돼야 된다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성경. 제가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가까이 마음이 동한다면 그것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설교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어떤 성경책을 읽던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사람들이 왜 성경책을 읽지 않으려 할까? 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읽지 않으려 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피가 나면 여기에 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비상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피가 나서 빨리 성경책 펴서 상처받은 거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읽어. 그리고 내가 아파. 내가 방향성을 잡아야 돼. 그때 필요한 거를 그때만 필요하는 비상약, 상비약, 그런 진통제 정도로만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정말 나는 갓난아기고 이 말씀에 내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에 답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이 분명히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는 여기 내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은 성경책을 읽지 말라고 빼앗아도 말려도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통제인가? 아니면 나의 이 병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꽃피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에 저희의 마음을 동이고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섬세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며 거룩한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해질 때 감사의 찬양이 저희의 입술에 있게 하시며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신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저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흡족히 허락해 주시고 교육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의 나침반이요 살아갈 힘이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주일에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현장 예배로 나와 성찬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충만히 더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안보 등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